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난이 되어가느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전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 말씀 여호와를 굳게 붙들라. 우리 지난 시간 반쪽 말씀 들었는데 이어서 계속 말씀 증거하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을 좀 요약해서 같이 연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끝에 듣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우리가 큐티할 때 동일한 시간 송년주일의 본문으로 선정되어서 우리가 송년주일 말씀으로 반을 들었고 오늘 반을 듣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스라엘은 땅의 약속을 차지한 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장과 여호수아 24장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놓고 모든 땅을 이제 분배한 후에 한 20여 년이 지난 태평성대를 보낸 다음 이제 인생의 말년에 여호수아 인생의 말년에 백성들과 지도자를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그런 고별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설교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영적인 지침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5년 송년주일에 또 말씀을 들었고 20년을 준비하는 영적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신년주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요약한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죠. 여호수아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요. 아니 이제 송년을 보내면서 25년보다는 더 나은 20년은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겸손해라, 순종해라.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하는데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건널 수 없는 그런 요단을 건넜고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빚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면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1절의 말씀처럼 내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말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교만하게 되고 마귀는 그 교만을 틈타서 늘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겸손하라, 순종하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9절, 10절 보니까 내게 주신 능력들 어떻게 한다? 상실할 수 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은 그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또 벌 내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잃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통해서도 그런 단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이유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또 우리의 믿음을 조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베드로서 5장 5절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잘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종이고 또 하나님 앞에 최종 보고자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간혹 순종과 섬김을 혼동하는데 순종은 그게 누구든 하나님의 세운 사람 앞에서 겸손히 따르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직분자들과 또 하나님의 세우신 직임을 가진 그들에게 겸손히 따르는 것. 섬김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이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면을 볼 때 요호수아는 한결같았어요. 한결같았어요. 늘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25년을 뒤로 보내고 2026년을 맞으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다. 11절 말씀 일러주겠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일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3절, 5절, 8절, 10절, 11절 용맹스럽고 지혜가 출중해 능력이 뛰어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를 위해 싸우셨고 현재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미래도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만들어주실 거다. 그런 고백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지난 은혜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항상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정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감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생각과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뭐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년을 보내면서 아쉬운 것들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온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결과였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죠. 성년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며 또 하나님 주신 복을 인정하고 기뻐할 때 그 복이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하기는 우리들이 받은 바 은혜가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라고 송년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2절에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을 일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길로. 그래서 11절에 스스로 조심하여 조심하여.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자신을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심하란 말은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울타리를 치고 그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디에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앞으로의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아니에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멸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땅의 개간이나 성에 어떻게 요새화 할 것인지 적군의 동향을 어떨 것에 살피려 전혀 그런 말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삼가 조심해서 크게 힘써서 6절에 말하고 있죠. 크게 힘써서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죠. 여기서 힘쓰다 무슨 상황이냐면 꽉 붙들고 매달리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강조를 더하는 부사 크게 힘쓰라는 얘기에 더욱 붙어있으라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되 담대한 결단력 가지고서 확실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실로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단단한 결심, 강한 결단력,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없이는 언제든지 율법에서 떠나서 이방의 우상문화에 부들들고 만다는 사실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통계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요호사는 뭘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였고 그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다른 것은 없다라고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장에 들어가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결단할 것을 촉구하지만 자기 자신이 먼저 모여 모델이 돼서 자기 자신이 먼저 그 일을 보여줌으로써 결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언제나 그 원칙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의 법칙에 어떻게 한다? 순종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요사는 새 시대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당부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하지 마라. 우리 그 개혁성경에서는 가까이 하라 그랬는데 이 원래 성경의 원문의 의미는 가까이 하라가 아니라 밀착하다, 견고히 달라붙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하라는 의미보다는 여호와를 굳게 붙들라는 의미가 더 원어적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hold fast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가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붙들려 있어라 그런 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바크란 말이 발짝 밀착하다 견고히 달라붙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좌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 문화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젖은 낙엽이 딱 떠서 안 쓸리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견고하게 달라붙으라 하시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미 나무를 따라는 가지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가까이 한다. 예, 가까이 하면 닮게 됩니다. 그래서 견고히 딱 붙어있고 가까이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2026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대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더 견고히 붙어있길 바랍니다. 나무들이 강풍에 쓰러지지 않고 견고히 서있는 것은 뿌대의 뿌리가 바로 기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물들이 기초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무너지는 까닭은 바로 우리의 삶의 좋은 재료를 어디에 영원한 반석인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기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발이 우리를 붙잡아 쓰러지지 않게 할 것이고 밝은 미래로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보시죠. 성공은 환경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영적인 방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순종이 새해 가장 중요한 그런 시작이 되고 또 준비가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하고 마쳤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이제 세 번째와 결론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절 13절을 통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불경건한 세력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작은 타협인데 결과는 큰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하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들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빠지게 되면 우리 영은 침체되고 사명은 죽고 능력은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로 우리가 한번 아메리칸 인디언들 아주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파치 족속이 있습니다. 아파치 종족 가장 용맹스러운 종족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치 족속들이 이제 총을 갖게 되자 그들이 신출기무라는 이 게릴라 전투의 거장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들은 아파치족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들을 해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썼는데 오늘까지 그것이 집행되고 있죠. 저들에게 거대한 땅을 주고 평화롭게 마음껏 살도록 인디안 보호구역을 만들어줍니다. 너희가 원래 주인이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이 땅, 여기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서 평화롭게 살아. 우리가 타치하지 않을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저들에게 매달 먹을 것을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가족당 뭐 $1,500씩 무조건 다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치 인디언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력해집니다.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졌고 일할 필요가 없어졌고 무장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약과 술에 빠지게 됩니다. 강력했던 그런 아파치 그런 종족도 삶은 호박처럼 이렇게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약간 술주정병의 생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타협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살찐 오리 날지 못해서 결국 잡아먹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면 생명을 잃고 능력이 사라집니다. 마치 누구처럼? 삼손처럼 머리를 깎인 삼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스스로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패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요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나안에 남겨진 이방 사람들과 친근하게 교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에요. 이 가까이가 어떻게 하다? 딱 밀착대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과 딱 밀착대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방 민족과 혼인 관계처럼 그렇게 딱 붙어 있으면 서로 왕래하면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미래에 어떻게 다 골칫거리가 될 것인데, 그 다음 자 보면 올무가 되고 버치 되고 옆구리에 채찍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 아름 땅에서 어떻게 한다? 멸절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과 교제하지 말도록 왜 강력하게 요구하셨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연합하지 말라 했을까? 첫 번째는 믿음에 태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믿음에 태보된다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나약해지고 타협하고 또 세상 문화에 젖어들고 살면은 우리의 믿음은 태보됩니다. 신앙의 태보는 단순히 믿음이 식었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태보란 말은 뭐와 가깝냐면 배교와 가까워요. 뭐라고요? 배교, 배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남겨진 열국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혼인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경우가 이를 수 있다. 이방 결혼은 단순히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불경건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은 이방의 수많은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도 함께 들여오게 되죠. 이것이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결혼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철저하게 어떻게 하죠?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웠다 라는 것은 이방 결혼의 위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만 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말하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됩니다. 왜? 그들을 잘 섬겨서 구원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나눠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들의 사상, 그들의 신앙, 그들의 불경건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알고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요인과 힘과 근원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서게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돌아서게 한다면 친구가 우상이에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든다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신앙의 걸림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결별을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 말씀한 거예요. 우상에서 던져 벗어버리고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사 24장 10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주장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왜?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고 얘기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매시간 발견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왜 하나님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말한 이유는 믿음의 태보도 있겠지만 배교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뭐하라기를 원해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갖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만들어집니다. 가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훌륭한 자손을 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개선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설교했지만 그 장로들과 여호수아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그 외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삶을 살아낸 것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죠? 뭔 얘기하는 겁니까? 신앙이 계승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신앙이 계승이 안 됐다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 말씀 못한다는 얘기. 신앙이 전승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단순히 믿음이 배교할 수 있다. 그걸 떠나서 경건한 자녀를 그 가정에서 만들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강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하지 못한 새끼는 그냥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강한 것만 키우고 살아남게 만듭니다. 인간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건강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다고 버릴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뭐요? 경건한 사람을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꾸리게 하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또 경건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어떤 가정이에요? 경건한 신앙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위대한 또 경건한 그런 가정들로 만들어지고 배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경건한 세력과 결별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경건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그 남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곡하게 부탁하죠.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친구가 누구인지 보게 되면 평가가 된다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답답하게 신앙한다, 답답하게 생활한다 볼 수 있겠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버림받는 것보다 훨씬 난 것이 뭐예요? 사람이 내는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른 길을 걷는 것이 더 유익이란 얘기입니다. 원하기는 저 여러분의 삶이 경건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변의 경건한 사상과 가치관, 문화에서 떠나고 경건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삶을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신앙의 동반자, 또 의의 마음을 같이 하시는 사람, 함께 평화를 도모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송년을 보내고 신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점검할 것을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내 삶에 들어온 작은 타협들, 작은 죄들, 작은 게으름들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게 작아 보이지만 결국엔 뭐요? 영혼을 무너뜨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첫 번째가 정결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의 선들을.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작은 우상들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인지 인정인지 습관적인 죄인지 관계인지 상처가 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못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년 주일을 맞으면서 새롭게 시작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게 소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께 딱 붙어 있어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무엇보다 서야 됩니다. 자,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말합니다. 바른 신앙을 남길 것을 결단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붙어있기를 결단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장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선택하라. 그 선택에 이르러서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내가 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셨고 크고 능력의 기적을 펴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호수아는 또다시 말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희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어떡한다? 멸하시기까지 하는 저주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생을 살았던 여호수아는 평생을 통해서 그리고 나만 아니라 가족들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또 지도자들도 포함한 모든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지위가 높든 미천하든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을 때도 죽는 거에서는 순서가 없습니다. 연세 많다고 아, 죽을 날이 가깝다고 그 사람 죽겠구나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죽음을 준비해 놓은 삶인 것입니다. 미래 영혼의 때를 준비해 놓은 사람인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이제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비참한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은 너희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묵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선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주실 것을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길 원하고 계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참되고 선하신 분이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항상 선한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선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은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듣지만 말고 어떻게 하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도 말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막는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관계를 보십시오. 경고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일도 주관하지만 어떻게 불길한 일도 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멸망하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비참한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여전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하며 너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어떻게 한다? 멸망하리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그렇게 쫓아 행하면 그 길은 펼쳐지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 경건과 불신앙, 복과 저주, 그것은 바로 하나의 차이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것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하는 일입니다. 생각 많이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많이 할지라도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공상에 끝나는 것입니다. 생각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을 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죠. 예. 집을 나간 탕자가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고 문득 떠오른 생각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또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생각이 이르자 그는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 2025년 이렇게 살아왔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금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절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사의 고별 설교는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설교이자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준비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을 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붙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타협을 버리고 거룩을 회복하라는 그런 새 영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저 여러분이 이 미래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분별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2026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또 죄와 결별할 것을 결단하고 불경건의 세력들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할 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2026년 미래가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열려지게 될 것을 확신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